신명기 22장 5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네 집에 돌아갈까 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입는 겉옷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깊은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부터 기독교에서 바르게 살기 운동이라는 그러한 것을 전개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빛과 소금의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을 해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막아봅시다 하는 그러한 운동이죠. 많은 교회들이 이런 운동에 동참을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바르게 살자는 그러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소위 바르게 살기 운동이란 이것을 굉장히 쓸데없는 그런 것으로 결론 지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뭐 항상 당신은 왜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느냐는 이런 말을 제가 자주 듣게 되는데 제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이미 부정적인 세상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부정적인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세상이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세상을 그저 제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을 뿐이지 뭔가 깨끗하고 좋은 세상을 제가 나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니죠. 신자의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처럼 부정적인 세상을 뭔가 긍정적인 그런 세상으로 바꾸는 것이 신자 할 일이 아니고 부정적인 세상을 향해서 이 땅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작 할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뭔가 거꾸로 자꾸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가지고 자꾸 신자들은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되고 또한 빛이 되어야 된다. 세상이 썩어지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된다. 또 어둠을 물리쳐야 된다. 뭐 이렇게들 많이 가르치고 있지만은 이건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그 의도를 몰라서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대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썩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효능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소금이 어디에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소금이 필요한 것은 아직 썩지 않았을 때 소금이 필요한 것이지 이미 썩어버린 뒤에는 소금도 아무런 그 필요가 없습니다. 썩지 않았을 때에 썩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미 썩어버린 그 자체에 썩어버린 것에다가 아무리 소금 뿌려봐야 그 썩어버린 것을 다시금 원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뭐 썩어지는 걸 더 이상 안 썩게 한다 뭐 이렇게도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뭐 더 이상 안 썩게 해도 이미 썩은 거 썩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음식은 먹지를 못한단 말이죠. 조금 썩었다고 먹을 수 있고 많이 썩었다고 못 먹는다 이런 건 없거든요. 어느 정도 썩었던 그것은 상관없이 썩은 건 썩은 것이고 그건 이미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음식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썩어진 것은 갖다 버리면 되는데 썩어진 것에다가 썩지 말라고 소금을 뿌리고 있다면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짓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은 썩은 세상입니까? 아니면 아직 썩기 전 세상입니까? 분명히 세상은 썩어버린 세상입니다. 이미 썩어버렸어요. 갖다 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패한 땅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되어 있고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것, 그게 바로 죄악의 이 땅 세상이 아닙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썩어버린 것을 원래로 되돌릴 그런 효능이 없다고 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세상에 소금이 되자 그러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짓거리고 허무맹랑한 그러한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세상은 썩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신 세상이라 해가지고 세상이 뭐 정결하고 썩어 있지 않고 이런 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썩은 세상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 썩은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이 변화되었습니까? 과연? 아니 예수님이 세상 오셨는데 그렇다면 세상이 변화가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큼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 그런 것도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와도 그 동네가 변화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그걸 몰라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신자들들은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이 지구상의 신자들을 다 갖다 앞에 놔도 예수님 한 분에 비하면은 뭐 태양 앞에 반딧불 같은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죠. 그렇다면 우리 상식대로라면은 그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영향을 몽땅 받아가지고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안 변했어요. 하나도 안 변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거 도대체 왜 그러냐 그 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잘하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말이냐 그런 얘기죠. 이것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 땅에 왜 신자가 존재하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세상에서 신자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은 신자가 신앙을 바르게 해가지고 세상을 변화를 시키고 영향을 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땅은 이미 썩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 변화가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신자를 향해서 소금이고 빛이라 이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썩었다는 것을 드러내야 될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는 그 의미가 소금이고 빛이에요.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각각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소금은요 짜다는 그런 특성이 있죠. 빛은 뭐 빛을 발하는 그런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그 짜다는 그 특성,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은 아무런 쓸데가 없어가지고 밖에 버리워서 사람에게 밟힌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특성을 잃어버린 짠맛이란 그 소금의 특성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짠맛이 없어서 세상에 썩어지는 걸 방지하지 못하니까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고 소금의 특성은 짠 건데 짠맛이 사라진 이상 소금이라는 구별점이 없다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너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신자에게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 한마디로 말해서 신자로서의 특성, 오늘 설교 제목대로 신자로서의 독특성, 그것을 잃지 말고 이 땅에 존재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신자의 특성을 잃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신자가 신자만이 가지는 그 독특성, 신자에게선 발견할 수 있는 그 독특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서 말한 대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기 위해서 신자는 그 신자의 독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만약 신자에게 그 특성이 사라져버리면은 그 사람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으면은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다. 자, 한 개의 대접 안에 소금이 들어있고 설탕이 들어있고 또 소금과 비슷한 어떤 흐연 그 가루가 들어있다고 합시다. 그 안에서 소금만 골라낸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모양은 똑같이 흐연 거니까 모양은 아니고 짠 맛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골라내면 되는 것이지 뭔가 색깔 이런 걸 보고 골라내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대접을 만들고 나중에 대접을 왕창 불태우겠다. 근데 오직 그 안에서 소금만 골라내겠다. 이렇게 했을 때에 소금의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 소금은 부지런히 자기 짠맛을 옆에 전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소금이 짠맛을 전한다 할지라도 소금의 짠맛이 옆에 전해지는 이건 아니에요. 소금의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할 일이 뭐냐면은 아 장차 하나님이 내가 당신이 그릇을 갖다가 심판하겠다더라 그리고 소금만 골라낸다고 했다더라 이걸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소금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짠맛을 전달해 주겠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전달하려고 해봐야 전달되지를 않습니다. 짠맛은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것인데 옆에서 옆으로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교회들은 자꾸 관심을 엄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냥 소금으로 짠맛을 진짜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짠맛을 자꾸 옆에 전해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짠맛을 전해줘가지고 다른 사람도 짠맛을 가지고 살게 하자는 것 이게 소위 교회가 외치고는 전도 아닙니까? 이것도 바르게 살기 운동 이런 거거든. 근데 다시 말하지만 소금의 짠맛은 옆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전달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소금 짠맛은 소금만 가지고 독특한 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돼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과연 소금의 그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관심이 돼야 되지 뭐 짠맛 전해주겠다 이게 관심되면 안 돼요. 소금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린 단지 소금 되었으면은 그 짠맛 독특성 그걸 지니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짠맛을 보여가지고 남을 변화시키겠다 이런 건 없어요. 그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재림 될 때까지 소금이면은 소금의 맛만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짠맛을 잃어버린 건 이미 소금이 아닙니다. 단지 소금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헷갈려 갈 뿐이에요. 네, 그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짠맛도 없는 소금인지 않은 소금 소금도 아니면서 그리고 괜히 다른 사람 헷갈리게 한단 말이죠. 제가 그 7촌도 맨 처음 목회 나와가 7촌도 섬에서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이제 혼자 자취하면서 사택에서 있었는데 요리를 제가 이제 다 해먹지 않습니까? 그래 한 번은 찌개를 끓이는데 이제 바닷가니까 이제 그 집사님들이 고기도 많이 갖다 줘요. 그래 고기 가지고 찌개를 끓이는데 소금을 넣는데 이제 하여튼 소금을 넣었어요. 그때는 소금을 넣는 나중 먹으면 맛이 참 이상한 겁니다. 싱겁긴 싱거운 맛이 이상해가지고는 또 소금을 더 넣었거든요. 그래도 안 짜요. 그래서 결국엔 안 먹고 덮어놨는데 나중에 집사님 와가지고 맛을 보더만 뭐 전도사님 맛이 와 이럽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백날이도 안 짜고 맛이 이상합니다. 그랬는데 부었다 가더니 목사님 뭘 넣었어요 하더라고요. 그래 이거 넣는데요 병을 가리켰습니다. 병에 흐연 가루가 들어있었거든요. 목사님 이건 비료입니다. 아이 비료를 왜 이기 놨습니까? 그 사택 앞에 밭이 조금 있는데 그 밭에 뿌린다고 비료를 갖다가 쓰고 남은 걸 병에 집어넣은 모양이에요. 그거 이제 소금인 줄 알고 막 집어넣는데 그게 짜다. 맛만 이상하지. 그래가 비료 쳐진 찌개를 몇 숟갈 먹고는 그랬는데 아이 소금도 아닌 게 소금이 자고 있단 말이야 제 앞에서. 집어넣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신자랍시고 그런 꼴로 이거 뭐 짠맛도 없으면서 소금인 척 하면서 다른 헷갈리게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 엉뚱하게 애매하게 엉뚱하게 뭐가라 몰아가버리는 그러한 신자니 신자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짠맛을 잃어버린 신자들 그건 분명 하나님 보기에 소금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허연 색깔 가지고 소금인 척 해도 그건 비료지 백날 여배 짠맛이 납니까? 그런 건 쓸데가 없어요. 괜히 사람 고장만 시키지 다른 사람 고장만 시키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짠맛이다. 소금의 특성이다. 여러분이 신자란 분명히 신자의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신자만의 특성이 없는 신자는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런 신자 이미 신자가 아닙니다. 버리우에서 발의 발핏뿐이다. 분명히 선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신자의 특성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신자라면은 나에게서만 보여줄 수 있는 특성이 뭘까? 여기에 여러분들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여러분이 소금의 특성을 지닌 소금으로 삽니까? 아니면은 그저 소금인 척 하고 있을 뿐입니까? 이걸 제가 여러분께 좀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짠맛입니다. 짠맛인데 과연 우리들에게 그러한 짠맛의 특성들이 있느냐는 것, 이걸 살펴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신자만이 보이는 독특성,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이걸 살펴보고 과연 우리가 그러한 제대로 된 신자의 모습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보통 신자들이 내가 신자답다 이것을 꼭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신자답다는 것은 하나님 볼 때 신자다워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보고 신자답다 그렇다 해가지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기준은 뭔가 자기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각 가지고 신자인가 아닌가 이걸 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기준 가지고 사람 판단을 해버려요. 그리고 가령 사람들이 신자답다 할 때에 그 뭘 보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품이나 선행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자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품 선행 아무 상관없이 오직 그 속에 유월절의 어린 양의 정신이 살아있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관점, 그런 기준이 우리 속에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 이것만 보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염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신자의 특성이 뭐냐, 그리고 나에게 그 특성이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 이걸 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지라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여자는 뭐 남자 옷을 입지 말라고 하니까 남자가 입던 바지나 무슨 뭐 저걸 입으면 안 된다든가 또 남자는 여자가 입던 옷을 입으면 안 된다든가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여자가 남자 옷을 입든 말든 남자가 여자 옷을 입든 말든 그게 신자 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즘 옷들을 보면은 뭐 남자 옷 여자 옷 구분하기 힘들 정도 나온 옷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뭐 남자 옷 여자 옷인지 그래가지고 어쩔 때 단추를 보고 이제 알아요. 단추가 뭐 어떻다더라? 여자 옷은 왼쪽에 간다던가 이렇게 보고 이게 여자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딱 겉만 보고 이 여자 거 남자 거다 판단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남자 여자가 옷을 서로 바꿔 입지 말라 이런 차원 얘기가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자가 남자 행세를 하고 남자 여자 행세를 할 때에 옷을 바꿔 입죠. 그 경우에 옷이 바꿔져요. 그렇다 해가지고 이게 또 무슨 코미디 프로에서 남자가 여장을 하고 나오는 또 이런 걸 금한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여자가 여자로 살기 싫어가지고 남자 행세하는 것, 그리고 또 남자가 남자로 살기 싫어가지고 여자 행세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에 여자로 태어나든 남자로 태어나든 그건 다 하나님이 알아정한 것 아닙니까? 내가 남자면 이것도 하나님이 정해서 남자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남녀로 태어난 사람이 난 남자 싫다 난 여자가 되고 싶다 이래가지고 여자를 자꾸 원하고 여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그건 결국 뭐냐면은 창조주가 하신 일에 반항하는 거기에 복종하지 않는 이런 결과밖에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은 피조물로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에 지나지를 않는 거예요. 인터넷에 그 저희 목사들 그 홈페이지가 하나 있는데 우리 모임의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법대 학생이 또 제 고향 순천의 그 법대 학생이더라고요. 걔가 저한테 질문을 냈는데 무슨 질문이냐면은 성전환 수술에 대한 그런 질문을 저한테 딱 올렸더라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남자가 여자처럼 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뭔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법적으로 성을 갖다가 남녀 여자로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성전환 수술은 어떻는가? 이러한 질문을 저한테 했더라고요. 제가 쓰잘데없는 질문 다 했죠. 그래 답을 써 보냈는데 성전환은 분명히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했는데 왜 잘못된 것이냐, 남자가 여자 되면 이게 죄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무슨 윤리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또 말한 것이 아니고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섭리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합당치를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죄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 그 자체가 죄라 생각하면 곤란하고 이미 인간이 창조주의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반란을. 아담과 하와가 있는 대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 되려고 불복종했지 않습니까?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환, 남자가 여자 되고 싶어하는 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복종치를 않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서 성전환이란 그것이 하나 곁까지 끼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 속에서 원래 인간 죄성 속에서 그런 거 튀어나왔다 그 말이죠. 성전환 따로 뛰어 이게 죄다 이게 아니고 그게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네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정한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악이라 그 말입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남자로 지었으면 남자로 살고 여자로 지어서 여자로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살면서 여자가 되었으면 한 게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냐면은 군대 갈 때. 왜 그리 군대가 싫은지 진짜 죽기가 싫더라고요. 그래 군대 갈 때 여자가 되었으면 군대 안 갔을 것인데 그때 딱 한 번 여자 되었으면 그만 딱 부먹고 그때 여자 안 되고 싶어요. 그럼 뭐 남자 좋은데 뭐 뭐라 여자 되고 싶어 합니까? 근데 별 명체가 놓은 사람들이 남자 또 여자 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게이라고 한 동성애 그 동성애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남자 여자 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또 우리 여자들 또 남자 되고 싶은 분 있는가 또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것은 남자는 남자로 살고 여자는 여자로 산다 이게 바로 창조주의 정한 뜻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는 것은 그런 창조주의 뜻에 인정치를 않겠다는 이런 사고방식입니다. 난 여자가 좋은데 왜 남자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런 불만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남자 행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보편돼가지고는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가 동성애를 정식으로 인정해가지고 문제가 된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또 어떤 교단은 동성애를 하고 있는 목사를 또 목사로 인정해주는 그런 교단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뭐냐면 다만 남자가 여자 되는 것 안 된다거나 동성애를 금지해라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함축된 의미의 말은 남자가 여자 행세하고 여자가 남자 행세한 이것을 갖다 예로 들어가지고 드러내가지고 인간이란 존재는 누구나 자기 기질과 자기 성격과 자기 좋을 대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인간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따르자는 이런 생각 가지고 안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의 인간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신자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신자 특성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자에게 있어서의 특성입니다. 내 좋을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란 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환경과 모든 조건 속에서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라면은 일을 하고 그 뜻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에게서만 창조주인 하나님 의식하는 그런 신자에게서만 보여지는 신자의 독특성입니다. 과연 이러한 특성이 여러분 있냐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좋을 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서 하나님 이끌으시간 대로 거기에 순종을 살고 있습니까? 이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내가 싫으면 거부해버리고 내가 좋은 받아들이는 이런 방식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이 땅의 방식인데 그 방식이 우리한테 보여진다면 우리는
그 소금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불행한 신자의 진아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쉽게 나올 분이 있을지 몰라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뭔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갖다 평생도록 가난하게 살고 고생만 하도록 살게 하신다면 그리고 그 결정이 순순히 따를 수 있겠냐 그 말이죠. 만약 여러분들을 갖다가 평생도록 병에 걸려가지고 병들어 살게 했다면 그래도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을 살아온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시간에 의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입니다. 나는 그저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내 속에 의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지구에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도 우린 할 말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신자에게만 나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의식이 여러분께 있느냐는 거.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또 6절 7절에 보면은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만나거든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놓아줄 것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보호를 하나님이 또 말하고 있는 거 생각될 수 있는데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어미새를 놓아주면은 복을 누리고 장수한다 이렇게 하는데 왜 어미새를 놓아주는 것이 복이 되는 그대로 행동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미새를 놓아주는 그 행위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미새를 놓아주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새를 불쌍히 하는 그런 그 마음을 말한 게 아닙니다. 어미새를 놓아주는 것이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미새를 놓아주는 그 마음에서 그냥 놔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런 의식 속에서 어미새를 놓아주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뭐 자연을 보호하자 이렇게 떠들어대지만은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이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라는 이 의식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연을 이용해가지고 인간이 어떤 혜택을 누릴까 이런 의식 속에 자연을 바라봅니다. 그 속에서 이 자연은 보호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 자연을 갖다 파괴를 하게 되겠죠. 혜택을 누려야 되니까. 인간은 자연을 바라볼 때에 내 돈벌이 항상 돈으로만 연관돼 바라본단 말이죠. 거기를 잡아도 어쨌든 많이 잡아가지고 많은 돈을 버는 거 이게 목적이지 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참 이 세상이 손상을 입는다는 이건 전혀 생각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내 이익과 내 돈벌이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이라는 이 의식을 앞세울 때 그런 사람은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의식이 바로 복이 되는 의식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에 오면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제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여기 새 집은 그 새가 산 집이 아닙니다. 새로 지은 집 그 말합니다.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런 얘기인데 지붕에 난간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의 사는 그 집은 그 지붕이 오늘날 현대식 그 집의 옥상과 그 비슷한 그 지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붕이 올라가 얘기도 하고 시기도 놀았던 이제 그런 그 집인데 그 지붕에 난간을 만든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이제 그 조치가 바로 난간이죠. 우리가 지금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차들이 왔다가 또 복잡한 이 세상에서 지금껏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다.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어야 될 그런 실수도 많이 했었고 사고를 당할 뻔한 그런 일도 많이 겪었다 그 말이죠. 그런 우리가 살아있는 것 여기까지 하나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 지키심 때문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타인의 생명을 내가 함께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난간을 만든다 그 말입니다. 단지 난간을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 의식에서 난간을 만드는 그런 행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건축 현장에서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가지고 인부가 떨어 죽간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몽땅 다 사업가들이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타인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자는 내 생명, 내 이익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저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온 생명이라는 것, 그 의식을 가지고 타인의 생명까지 귀한 줄 여기는, 그게 바로 신자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죠. 나만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함께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자에게 있어서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또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포도원에 두 종자 섞어 뿌리지 말라 이런 말이 있고, 또 소와 나귀를 괴리하여 갈지 말란 말도 있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 섞어 뿌리지 말라, 이것은 포도나무 사이에다가 다른 종자 함께 심지 말라 이런 얘기죠. 또 소와 나귀를 괴리하여 갈지 말라는 것도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 메어가지고 밭을 갈지 말라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러같이 그 두 종자 섞어 뿌리지 말라는 거나 소와 나귀를 괴리하여 갈지 말라는 것이나 뭐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걸 입지 말라 이런 얘기는 몽땅 다 부별을 갖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혼합하지 말아라, 섞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딱 부별된 거, 이걸 의미하고 있죠. 신자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 속에 나옵니다. 구별됨 속에서 세상의 풍습과 섞이지를 말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야 될 그런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신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이스라엘이 세상과 혼합이 되고 세상에 살아가는 그들의 생각 그대로 섞여버린다면은 결국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순수함, 이스라엘에게서 볼 수 있는 순수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세상 다른 나라 못 찾고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드러나야 될 그러한 특성이 사라져버린다면 그런 이스라엘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들아, 우리는 구별된 민족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라고 포도원을 가꿀 때도 두 종자를 섞지 말라고 하고, 밭을 갈 때도 소와 나귀를 함께 갈지 말라고 하고, 옷을 입을 때도 양털과 배틀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우리들은 구별된 백성들이다.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섞이지 말아야 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는, 항상 그런 의식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신자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입는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항상 입고 다니는 겉옷에다가 달린 그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독특한 특성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고 그 특성은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만약에 그러한 구별점이 사라져버린다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되지를 못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분명히 신자들만의 독특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다 그랬습니다. 그 독특성이 뭐라겠습니까? 본문에 암시한 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그 의식 속에서 살아가지는 것, 이것은 그 누구도 가지질 못합니다. 오직 신자만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식하지 이것을 옆에 전한다고 그들이 그것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 되었을 때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피조물이고 오직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나는 창조주 하나님 하신 일에 순종해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 여러분이 이것만 잊지 않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자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독특성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독특성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교회로서의 독특성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뭔가 세상과 구별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구별을 들을 때에 가장 확실한 기준점은 나냐 그리스도냐 이겁니다. 나냐 그리스도냐. 나에게 집착을 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오직 예수님께만 집착을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이게 확실한 구분점이지 않습니까? 이게 확실한 신자의 모습이고 독특성인데 근데 이러한 구분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교회를 바라볼 때 가장 강하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너무나 교회에 집착하는 거예요. 교회에. 교회가 교회에 너무나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고 교회에 너무나 몰두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뭔가 부지런히 이런 일 저런 일을 막 해내야만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이 생각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뭔가 일을 안 하면 교회가 죽는다는 이런 생각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에 집착을 한다고 하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으려고. 내 교회만큼은 살아남아야 돼. 이런 마음이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부산 노예라는 데에서 우리 교단 부산 노예에서 이제 목사 아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 내용이 뭐냐면은 2000년을 맞이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아남느냐. 이게 그 얘기예요. 2000년 맞이해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아남는가. 도대체가요, 오로지 살아남을 궁리만 하고 있지 예수를 진다 죽자는 이런 말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만 지나 죽자 이런 마음이 없어요. 오로지 살아남자는 것입니다. 격동하는 세월 속에서 변하는 세월 속 어떻게 살아남는가 거기다 비계를 갖다가 찾아보자. 과연 이러한 교회 속에서 신자의 구분점을 찾아볼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뭐가 구분된 점이냐 그 말입니다. 세상은요 모두가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이 땅은요 몽땅 다 살기에 발버둥 그런 세상입니다. 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어떻게 그건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나만 살자 이게 이 땅의 사고방식입니다. 살려고 발버둥친 이 세상에 죽으려고 오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죽으려고 왔다면 죽으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과 세상이 다른 점 바로 여기입니다. 세상은 살려고 발버둥치는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발버둥쳤다는 것. 이게 다른 죄입니다. 이런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세상이 구분되는 구분점이라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서 과연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뭐가? 살려고 머무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죽을 때까지 예수만 전하다가 죽자 이러한 심정과 각오로 살아가는 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살려고 한 세상에서 죽으려고 하는 뭔가 이상한 독특한 그런 모습이 드러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자에게서는 세상에 집착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신자는 내 교회에 집착을 하지 아니하고 내 교단에 집착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날 노예에서 소환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가 성경을 얘기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얘기해봐야 뭐 뻔히 뭐 믿지니까는 성경을 얘기 안하고 헌법과 신조만 들먹여요. 그래 제가 미리 또 글을 써가지고 노예 임원들하고 몸도 돌려버렸습니다. 헌법은 이런 거고 신조는 이런 거다. 그랬더니 또 헌법과 신조도 딱 말을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요. 당신은 와 노예에 너 비협조적이다. 제가 노예에 협조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11조 내고 다 내는데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는 임시노예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노예 비협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도 성질 나가지고 나만 하나 하락하다가 또 싼 데가 가만히 있다가 결국 내 속으로 당신은 결국에 노예가 최고네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아버렸습니다. 노예라는 데 집착을 했단 말이죠. 목사가 임시노예, 노예 참석하는 목사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헌법을 봐도 그게 안 나와요. 헌법 봐가지고 노예 참석하면 할 건데 헌법 보니까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노예 참석하는 목사 일이다 이렇게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노예는 제가 시간 있을 때 노예 참석하는 것이지 성경 가르치고 바쁘면 못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 관심은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모든 집착이 뭐냐면 교회고 교단이고 다 여기 집착되어 있고 도대체 예수에게 집착하고 하나님 집착하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제가 이건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과연 뭐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뭐에? 우리가 다 같이 예수를 믿고 산다 하는데 과연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 집착입니까? 아니면은 이 땅에 대한 내가 살기에 대한 집착입니까? 우리가 이제만큼 분명히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하나가 내가 아닌 신자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안 가지고 있는가 그걸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버려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책망한 것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성전 집착을 하고 제사 11조 금식기도 여기 집착을 했던 거 이걸 책망했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아직도 교회 집착을 해버리고 신자인 내 행위 집착을 하고 살아간다 보니는 그건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게 지나지를 않습니다. 신자의 특성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떤 행동도 아닙니다. 신자의 특성은 그저 우리들 속에 창조주 하나님 의식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이게 특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의식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존재하시고 주님께 대한 의식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행동과 모든 모습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평해야 될 형편 속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자기가 제일이고 자기를 위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신자는 오직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이 땅에 증거하는 증거물로서 이 땅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일을 하라고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이걸 증거해라는 것입니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피조물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위치와 그 자리에서 피조물의 본분, 그것만 그대로 지키는 인생, 그런 인생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세상과 혼합되지 아니하고 신자 특성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신자가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으로 구분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본인 피조물인 것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들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성격 따라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저희가 신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드러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고 피조물의 본분된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 이 시간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저를 돌아보면서 과연 내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피조물을 잊지 않고 살고 있는지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고 살기를 위해 힘쓰는 이 땅에 죽기 오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 역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죽기 위해 힘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길에서 죽게 순종하는 그러한 신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